자, 우리는 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이라는 제목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저 고역 속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했다는 탈출에만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전체 기록의 배분율을 보면 탈출에 대한 기록은 달랑 두 장입니다. 14장, 15장. 그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해서 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드디어 모세가 선두로 해서 제단을 쌓는 장면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오늘 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16절이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산기슭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도착해서 지금 떨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본 것이고 하나는 들은 것 때문에. 뭘 봤습니까?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번쩍거리는 우레 그리고 번개를 봤어요. 하나의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는 큰 점점 강하게 강렬하게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한 번도 이 백성들 생애 속에 역사 속에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소리고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자,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니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예배라고는 DNA조차 기억의 원형을 삭제당한 사람들입니까? 네,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무한 말하자면 백지와 같은 영적인 진공 상태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포맷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려놓아야 돼요. 자, 오렌 워스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언어로 말하고 글로 쓴다. 이게 사람의 소통 방법이죠. 언어로 말하고 글을 쓴다. 하지만 그 언어로 말하고 글을 쓴 걸 생각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나 영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뭐가 뭘로 바뀐다는 거죠? 이미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지금 DNA 속에는 4대에 걸친 400년에 걸친 어떤 이미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의 가치, 애굽의 문화,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오감으로 채곡채곡 얹어놓은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기존 이미지를 분쇄하는 방법은 다른 이미지가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다시요. 기존 이미지를 분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이미지를 대체하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텅 빈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냐 하면 이 애굽화되어 있는 철저히 애굽의 신관,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식도 없고 예배 드린 것조차 언제인지 기억의 원형 자체를 삭제당한 이들에게 지금 첫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볼까요? 아주 유명한 영상인데 설리반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처음 경험하는 장면이죠. 예, 여기까지만. 이건 스포가 아닙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런 물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물의 느낌을 처음 겪고 그것이 새겨지기까지 7년이 걸려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소녀에게 일어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리반이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교육 과정이 가능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사실 설리반도 다섯 살까지는 보스턴 어느 정신병동에 지하 감옥에, 아, 감옥이 아니라 지하 1인실 병동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린 의사들의 평가는 치료 불능,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그도 질병이 있었죠.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다가 결국은 이 병동에서 한 수녀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183일을 이 치료 불능의 판정을 받은 소녀를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간호를 정성껏 하는데 183일 동안 매일 똑같이 빠뜨리지 않았던 문장 하나가 있어요. 설리반, 이번에 이름의 약칭은 앤입니다. 그 노수녀 간호사가 앤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183일에 쏟아부은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의 기적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는 공식적으로 맹학교에 들어가서 그는 아주 사물만 분간할 수 있는 약시예요. 아주 지독한 약시입니다.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21살에 바로 이 아까 그 삼중고를 겪고 있던 헬렌 켈러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죠. 나와 똑같은 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는 방법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쭉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영화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기억과 원형조차 삭제당한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죠? 이미지 작업이에요. 이런 이미지 작업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들 속에 400년 동안 거의 DNA화 되다시피 한 그런 애굽의 가치관들이 대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내산 기슭 아래서 두 가지를 듣고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이 우레소리와 번개 그리고 그가 들은 나팔 소리는 이 백성들이 다 목도하고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떨었다라고 돼 있어요. 떨었다. 여기까지가 팩트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이제 모세는 진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산 기슭으로 올라가는 거죠. 신의 산에 여기서부터 그 이미지에 대한 사실적 해석이에요.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실체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산 기슭에서 본 거는 구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걸 본 거예요. 그건 백성들이 본 이미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실제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서 확인한 결과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한 것을 모세는 확인하게 되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산 기슭간에서 뭘로 봤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봤어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절을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꺼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여기 보시면 이들이 들었던 소리는 나팔 소리였는데 모세가 다가가 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예, 이게 문법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성들이 목도한 이미지와 모세가 조금 더 다가가서 확인한 실체는 같습니까? 다릅습니까? 달라요. 간격과 뭐가 있는 거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산기슭간에서 제3선쯤, 이건 지난주 우리 금요 영성 집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일 아래 산 기슭에서 바라본 것은 번개가 번떡이고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건 백성들이 확인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 진에서 모세가 나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한 그들이 봤던 이미지는 실체가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그들이 들었던 그 나팔 소리는 사실상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겁니까? 새벽부터 때 자꾸 뭐 물어볼까? 다시요.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겁니까? 만난 거죠. 만났지만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확실치 않게 모호하게 만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겁니까?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 충격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이 지금 쩌들게 머릿속에 이성 속에 가치관 속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은 어디의 이미지예요? 애굽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날 시내산 기슭에서 만난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이로운 이미지였어요. 순식간에 뭘로 대체된 겁니까? 이 이미지로 기존 4대에 걸친 이미지가 대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여러 과정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거나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이게 뭘까? 뭔가 이렇게 신비하게 모호하게 끌림을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수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이끌어갔어요. 마치 아까 그 영상에서 그 삼중고를 겪고 있던 소녀가 7년 만에 그 펌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느낌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물이라는 걸 알고 그 물이 워터라는 단어를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꽃을 만지면서 이것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잔디를 밟아보면서 그것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원초적 경험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세계로 나아가는 기적의 동기가 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산기슭 아래다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뭘 먼저 사용하신 거예요? 이미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성막을 짓는 것을 먼저 설명하셨나요? 율법을 먼저 설명하셨나요? 자, 성막은 뭐 하는데 쓰여지는 공간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쓰여지는 공간이에요. 처소죠. 그러면 이 성막 짓는 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이 무슨 문장으로 시작해서 무슨 문장으로 끝이 나는지를 히브리 어순을 따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키 아니 아도나이 엘로 헤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은 뭘로 끝나느냐? 베콜 아쉐르 레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이웃의 모든 것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0장부터 24장까지 처음에는 뼈대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24장 나머지까지는 그 십계명에 대한 시시콜콜한 해설과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문장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문장은 내 이웃의 모든 것을,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히브리 문법을 쭉 따라가 보면. 자, 이건 뭘 설명할까요? 이것은 순서의 의미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나 이웃을 위한 것이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레벨로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지금 그러고 나서 성막을 설명하셨다고요. 나머지 장은 그 성막은 뭐 하는 공간이라고요? 예배. 그러면 자연히 무슨 얘기가 됩니까? 참된 예배란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놀랍게도 여기에서 선명하게 참된 예배의 정의를 십계명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첫째는 이미지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배의 원리, 예배의 질서는 십계명 속에 두 기둥과 두 축을 심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선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삶의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죽은 제사를, 제물을 잡아 죽여서 죽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죽은 제물을 잡아 죽여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원리처럼 이제는 우리 몸으로 이웃에 대한 산 제사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다가 만일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순서가 있어요,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단에 제사를 드려라.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왜 이런 예배를 오늘 십계명에다 담고 성막전에 이 예배의 원리를 설명했을까요? 요즘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 4대에 걸쳐 어떤 문화 속에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나요? 목표 달성, 매질, 맹목적인 굴욕, 맹종, 목표물 성취, 경쟁, 가혹한 노동. 그죠? 애굽에 떡은 먹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사는 게 아니었죠. 안식도 없고 피폐해진 인간성. 그죠? 인간은 그들의 인식 속에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4대에 걸쳐서.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처음에 배우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진정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철저히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무너진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끼리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십계명에다 두 축을 걸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예배라는 겁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놀랍게도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참예배의 회복이에요. 가나안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이 가나안이든 어느 땅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거예요. 유목민에서 돌아다니던 민족에서 이제는 정주민으로 바꿀 텐데, 그렇다면 특별히 더더욱 인간관계가 소중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개토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담장을 더 낮추고 더 헐어서 이웃에게로 다가가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공고한 자에게로 다가가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먼저 이미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충격적으로 경험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이미지 속에 담아진 본질을 해설하고 설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성막을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원리를 설명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마태복음에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과제고, 오늘 이 시대에 애굽의 문명 세계와 방불한 시대 속에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그 설리반 선생님이 받았던 한 수녀로부터의 183일간의 사랑이 헬렌 켈러로 흘러가서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까막눈이었던 우리들에게 눈을 만들어주시고 볼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겪게 하시고, 그런데 아직도 땅끝에는 세상끝에는 이 기억과 경험을 삭제당한 채 살아가는 피폐해지고 공고한 현장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선교는 바로 그 예배의 회복, 그 땅끝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감격을 먼저 회복하고 떠나는 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오늘은 국내 선교를 위해서만 기도합시다. 영동 선교와 제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금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근심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받는 모든 땅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그대로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주 땅 온갖 토속 종교와 우상으로 뒤덮인 땅입니다. 영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영동 선교는 금년에 새로 본부 교회를 옮겨 이루어지는 선교이기 때문에 첫 이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땅에 우리 성도들이 바른 곳마다 잃어버렸던 삭제당했던 예배의 원형이 기억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 집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제목들을 놓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기억